어제 또 말씀봉집회 때문에 마라나타 침례교회 저희 지체들 중에서 또 시간을 내서 이렇게 또 함께 해주셨던 지체들에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보려고 하는 말씀은 창세기 2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우리가 늘 해오던 대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자,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고요.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연로하니라. 주께서 모든 일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종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 손을 내 넓적다리 밑에 넣어라.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하니. 아멘. 주님, 저희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가르쳐 주시기 원하고, 저희의 잘못된 비뚤어진 것들을 주님께서 바로잡아 주시기 원하고, 연약한 것들을 굳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여기에 이제 제가 계속해서 지금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서 배운 대인관계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네 번째 시간으로 엘리에셀에 관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의 관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적용할 것들을 배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엘리에셀이라는 이 이제 이름은 이제 이 엘리에셀이 지금 아브라함의 지금 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성경에 보면은 이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최소한 10명이 등장합니다. 10명, 한 11명 정도가 이렇게, 여기 아브라함의 종을 포함해서 한 11명 정도가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서 낳은 아들 중에 그 둘째 아들 이름이 엘리에셀로 되어 있고요. 또, 이 대언자의 이름 중에서 한 명이 또 엘리에셀인데, 이제 여호사밧 왕을 꾸짖었던 그 대언자가 이제 역대기하 20장에 등장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이름이 대단히 이제 많이 나오는 이름인데 지금 오늘 저희가 본문 창세기 24장에서 읽은 이 나이 많은 종 여기 등장하는 2절에 등장하는 자기 집안에서 아브라함이 자기 집안에서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곧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종에게 이르되 했을 때이 종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게 엘리에셀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이름이 실제로 등장하는 곳은 여러분이 좀 앞으로 넘겨보시면 15장에 이제 이름이 실제로 나오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 씨를 이제 약속하실 때 그때 이제 아직까지 자기에게 이제 그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직 아들을 안 주시니까 15장 2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 하나님이여 무엇을 내게 주려고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가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커스에서 온이 엘리에셀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아브라함의 종 여기에 엘리에셀을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 이렇게 이제 다른 엘리에셀과 좀 구분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의 이 뜻은 뭐냐? 성경에서 엘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그게 다 하나님이라는 그 명칭을 포함하는 거예요. 엘리엘, 엘리, 엘리, 엘리사, 엘리야, 뭐 하는 이런 모든 이름이 있죠. 엘. 거기 엘이 들어가면 그게 하나님이에요. 엘. 가십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그 엘란트라라는 이 차가 있는데 그 차를 중동에 수출할 때는 그 이름을 바꿔서 수출했다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동 사람들의 이 아랍권의 모든 사람들은 어쨌든 L이 들어가는 걸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차 명에 하나님이 들어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그렇게 수출할 수는 없었다. 뭐 그게 사실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L자가 들어가는 이름은 이게 다 성경에서는 대부분이 지금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를 이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에셀이라는 이 에젤르 에셀이라는 이 단어가 이제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에벤에셀 할 때도 나오죠. 여기까지 도우셨다. 도움의 돌 할 때. 그래서 이 엘과 에셀이 합쳐져서 된 이름인 엘리에셀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또는 도움의 하나님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엘리에셀은 어떤 대상이었나?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사람인가? 첫 번째,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신뢰의 대상이었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그 읽은 좀 전에 읽은 그 15장의 본문에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뭔가 아브라함을 복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셔가지고 후손을 자손을 이렇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뭐 수많은 자손은 고사하고 한 명의 아들도 지금 못 낳고 있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또 다시 천사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복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아직까지도 자식이 없는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쨌든 제가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이 모든 이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은 이 엘리에셀 제 청직인 엘리에셀이 다 상속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24장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에서도 2절에 보니까 자기 집에서 가장 나이 많은 종, 그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에셀은 이것이 만약에 이 24장의 이 종과 15장의 엘리에셀이 같은 사람이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듯이 같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맡기고 물려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러한 사람을 참 만날 수 있다는 것, 이런 사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참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렇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뭔가 지금 맡기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온전히 좀 신뢰하면서 맡기고 일을 좀 시킬 만한 사람이 없다. 그게 이제 지금 사회적인 큰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믿고 일을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 지금 실업률이 대단히 높죠. 특별히 청년 실업이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일자리를 찾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일할 곳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 이렇게 아우성인데 또 반면에 정작 이 오너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이 없다, 일을 정말 신뢰하고 맡길 만한 사람이 없다 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이유가 뭐냐? 사람들이 또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기를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많지만. 다들 대부분이 좀 적게 일하고 많이 쉬고 이렇게 좀 편하게 일할 자리만 찾기 때문에 참 서로가 이게 일자리를 찾는 사람도 일자리가 없다 그러고 사람을 찾는 사람도 참 쓸 사람이 없다 그러고 이렇게 됐다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적게 일하고 많이 놀고 싶어 합니다. 저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다 똑같습니다. 적게 일하고 많이 놀고 싶어 해요. 이게 무조건 잘못된 태도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생각할 때 적게 일하고 많이 노는 것 이것이 그렇게 꼭 나쁜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담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드실 때 아담을 일만 죽도록 하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일이 너무 없어도 사람이 무료해서 참 불행합니다. 적절한, 적당한 정도의 즐겁게 할 수 있는 정도의 일이 필요해요. 그러나 과도한 일, 참 일만 하다가 모든 인생을 다 끝내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인간에게 계획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좀 적게 일하고 지금보다 좀 적게 일하고 그렇죠? 좀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가 지금보다 적게 일하고 좀 많이 쉼을 갖는 것 이건 누구나가 다 사실 원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현대인들의 이 노동이 극도로 과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시대에 걸쳐 사실 우리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시대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게 동양이건 뭐 서양이건 뭐 관계없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사실 평범한 사람들, 이 평민들의 삶은 언제나 녹록지가 않았어요. 특별한 어떤 지배계층의 몇몇 이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은 현대나 과거나 다 힘든 삶이었어요.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인생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인생의 문제에 꽉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는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이 삶을 이렇게 힘들게 이렇게 정말 죽어라고 일하지 않으면 참 살기 힘들게 이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참 적당한 휴식과 여유를 이렇게 가지면서 오락시간도 확보하고 하면서 이렇게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은 정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아담 이후에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하신 규칙은 뭐냐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평생토록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내가 평생 동안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끝나고 다가오는 세상, 앞으로 새 세상이 오기 전까지는 우리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 어쨌든 열심히 힘들게 힘에 겹게 이렇게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게 일하고 많이 노는 것, 이것은 우리의 바람이긴 하지만 현 세상에선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성취되는 날이 올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는 새 세상, 그 세상에서는 그게 가능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이 세상, 첫 아담의 세대에 속한 이 세상에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자본가의 논리를 대변하는 것이다. 자본가의 지배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제가 그런 목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의 관점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이 지나친 부의 편중 문제나 또 자본가에 의한 노동 착취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것이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그게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으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가진 자에 대한 증오심과 정부나 체제에 대한 극도의 반항심을 키워주는 일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어떤 체제나 이런 어떤 사회의 잘못된 것을 지적합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대단히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최종 목표가 이 계급혁명을 해서 이 사회를 뒤집어 엎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계급혁명의 그 방법은 당연히 폭동일 수밖에 없습니다. 폭력.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지금 현재의 사회 질서를 우리가 뒤바꿀 수 없기 때문에 유일한 방법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 대단히 조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성경은 국가 권력에 저항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저도 한때 대학생 때는 다 이렇게 반항심도 있고 국가에 이렇게 저항하는 마음도 있고 다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바로 이렇게 알고 나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요. 모든 혼들은 더 높은 권력들에게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하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스스로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사회에 참 개선시키고 싶은 것이 있고 또 어떤 정권에서 참 이렇게 불만스러운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개선하는 방법이 결코 폭력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안 돼요. 왜? 성경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권력에 거역하는 자는 하나님의 규례를 거역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은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또 민주주의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공산주의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도 아니고 사회주의의 논리를 따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에 가면 어디 법을 따라야 하지요? 로마 법. 예. 함정이 있었죠. 예. 로마에 가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예. 아멘이시죠? 예. 대단히 속기 쉬운 거예요.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지.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로마에 가건 한국에 있건 영국에 있건 아프리카에 있건 이 시대를 살건 100년 전에 살았건 앞으로 200년 후에 살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성실. 제가 지금 사회 분위기가 대단히 혼란한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제 이 일하는 문제, 노동의 문제와 어떤 이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애국심과 충성에 관한 이런 말씀을 지금 같이 겸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성실. 사회주의 체제나 이런 데서는 사람이 성실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체제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경쟁을 시키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나는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열심히 한 덕을 판판이 논 사람이 취해가는데 내가 왜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한번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경제학 교수가 이번 학기의 점수는 학생들 전체의 점수는 반평균 점수로 모든 사람을 다 주겠다 뭐 이렇게 했다 그러죠.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 첫 번째 시험을 보니까 A 받은 사람부터 F 받은 사람까지 쭉 이제 됐지요. 그러니까는 F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걱정이 없죠. 왜? 어쨌든 중간은 자기도 맞을 테니까. A 받은 사람은 화가 났죠. 나는 A고 어떤 사람은 F인데 그럼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나는 C밖에 안 되겠구나 이렇게 된 거죠. 두 번째 시험을 봤는데 평균 점수가 좀 더 떨어졌습니다. 맨 마지막에 본 시험에서는 전부가 F였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실화라 그래요. 실화. 예.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없는 사회에서는 이게 아무도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 경쟁이 과한 사회는 좋은 거냐? 아니에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우리 사회 같은 경우에 사실 거의 그 미친 수준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경쟁 자체를 없앨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사회주의자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승하기를 원하는 자마다 열심히 달리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경쟁 자체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기기를 힘쓰는 자마다 다 절제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다 평등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이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이별과 저별의 영광이 다르듯이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게 될 때 우리가 차등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분이에요. 모든 것에 영적인 존재들도 다 차등을 둬서 이 그룹이 있고 스랍이 있고 천사가 있고 이게 다 차등을 둬서 만드셨어요. 이 세상에서 생명을 가진 동물이 있고 식물이 있고 사물이 있고 다 차등을 둬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성실을 가르치세요. 성실을.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성실하게 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이러한 태도가 성실에 관한 이 태도를 훈련받는 것이 이게 단순히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곧바로 믿음생활과 직결됩니다. 보통 세상에서 성실한 사람은 구원받고 예수님 믿을 때도 성실해요. 반대로 세상에서 성실하지 못했던 사람은 아무리 그 사람이 구원받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 안에 들어왔어도 그 원래 그 몸에 뵌 게 성실한 게 없기 때문에 열심을 내거나 성실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실한 것, 이것을 훈련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기를 기대하세요. 여호수아기 2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다른 신들을 제거하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성실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성실하게 사랑하는 자. 영어 단어 중에 이 Sunday Christian, Sunshine Christian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햇빛 쬐는 날에만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기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주님을 섬기는 게 달라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햇빛이 쬐을 때나 그늘이 질 때나 비가 올 때나 눈이 올 때나 태풍이 쳐도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훈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디까지 우리가 성실하길 원하시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대로 너희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래야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실한 것을 배우는 것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군가로부터 암흑의 형제, 암흑의 자매 이 사람은 어떤 일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엘리에셀은 신뢰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조금 또어좀 부정적인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엘리에셀은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는 데 이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적당한 수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는 데 이용하는 사람이다.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하게 이 아브라함 자신의 씨, 그러니까는 이 아브라함과 정상적인 결혼을 통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통해서 어떤 아이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약속이 더디 성취되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마도 엘리에셀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뜻의 성취인가 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나는 지금 계속 늙어가는데, 나로 인한 씨는 없어요. 아들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통해서 참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이는 것은 엘리에셀이에요. 아, 엘리에셀. 엘리에셀, 이 신실한 종. 우리 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신실한 종. 그럼 이 사람인가 보다, 얘인가 보다, 얘가 지금 하나님의 뜻의 성취의 통로인가 보다, 이렇게 지금 타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성취될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와 얼마나 유사합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실한 배우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참 적당한 배우자가 안 나타나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 시작합니까? 믿음은 없지만 그래도 뭔가 나하고 이렇게 맞는 것 같은 사람, 뭐 외모가 마음에 든다거나 돈이 많다거나 이런 상대가 나타났을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믿음이야, 시간 가면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사람의 믿음이라는 것은 뭐 차차 생길 수도 있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타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나는 절대로 믿음이 있는 사람과만 결혼할 거야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강한 확신이 분명히 있었는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사람이 잘안 나타나면은 뭔가 이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직장만 주시면 믿음 생활 열심히 하겠다고 기도했는데 막상 취직하면 어떻습니까? 많은 방해거리가 이제 발생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스스로를 합리화합니다. 가족 부양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어? 내가 가족을 부양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하나님도 분명히 성경에서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 그러셨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이 성실하지 못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는 그런 태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에 어떤 내가 신뢰했던 사람이 사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는데 심리적으로 이용되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대단히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절대적으로 신뢰했던 종인 이 엘리에셀이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는데 사용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엘리에셀 이야기와 관련해서는 이제 성경에서 좀이 어떤 교리적인 그런 측면에서 그 모형론을 또 우리가 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이제 요번 시리즈 설교의 주제인 아브라함의 어떤 대인 관계, 요거를 일단 좀 여기까지 이렇게 엘리에셀에 관한 거는 여기까지를 좀 제가 좀 이렇게 접으면서 조금 다른 측면에서 엘리에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엘리에셀은 대단히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볼때또 독특한 그 어떤 교리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좀 제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 이야기는 성경적으로 이 어떤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또 이삭, 리브가 이네 사람이 지금 각각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보여준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C.I. 스코필드 주석 성경 이제 쓰신 스코필드 목사님이 이제 정리해 놓은 것을 제가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덧붙여서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이 이야기가 디테일한 부분까지 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다 이렇게 끼워 맞춰주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중요한 어떤 교리적인 포인트들, 일치점들이 있는 것이 또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이 이삭을 위한 이 짝을 지어주고 싶어서 이제 그이 자기의 신실한 종 엘리에셀을 자기의 그 고향 땅, 친족 땅으로 보내서 처녀를 이렇게 데리고 오게 하는 그 장면이 이제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좀그 24장 한번 펴시고요. 일단 얘기를 알아야만 이게 뭐가 또 교리적인 일치점 같은 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한번 그 이야기를 보시면 창세기 24장에서 아까 읽었던 대로 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는 이 종, 이 나이 많은 이 종에게 아브라함이 맹세를 시켜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 고향 4절에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해라. 이 가나안 땅의 이 여자들 중에서는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5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어떤 여자를 내가 선택을 하긴 했는데 그 여자가 나를 따라오지 않는다고 이곳 가나안 땅까지 오지 않겠다고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러면은 내가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까? 그랬더니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지는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6절에 다시 데리고 가지는 말아라.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7절 저쪽 뒷부분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네 앞에 보내실 거다. 그래서 미리 다 예비하실 거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맹세를 하고 10절에 보니까 낙타 10마리를 취해가지고 이제 주인의 좋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메소포타미아로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근처에 도착했는데 11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는 그 때가 되었습니다. 한낮에는 이 중동지방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오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저녁 때 해가 질 때쯤에 해가지고 여자들이 물을 길러 오는 때였는데 이제 이 종이 낙타들을 도시 밖 우물 곁에서 이제 이렇게 쉬게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지요.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친절을 베푸셔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기 어떤 소녀가 이렇게 물을 길러 오면 그러면 제가 물을 좀 마시게 하라고 권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권했을 때 14절에 보니까 이 여자가 저에게만 물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말을 하는 그런 어떤 처자가 있다면 그럼 제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 줄로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15절에 보니까 그 기도를 끝내기도 전에 그가 그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이제 물항아리를 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이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를 알지 아니한 처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마시게 하라고 17절에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8절에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물 항아리를 자기 손에 내려 그에게 마시게 하고 19절에 보니까 물을 마시게 한 뒤에 이르되 내가 당신의 낙타들이 다 마실 때까지 그것들을 위해서도 물을 기르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낙타들이 마시는 물의 양이 엄청나다고 하는데 어쨌든 리브가가 이 팔뚝도 굵었나 봐요. 그래서 이 모든 낙타를 위해서 이 물을 다 이렇게 지금 마시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21절에 이 종이 참 너무 놀랐죠. 참 그러면서 이 여자가 과연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여자인가 하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에게 이제 몇 가지 선물을 주고 신원 확인을 한 다음에 혹시 내가 너희 아버지 집에서 좀 쉬었다 갈 수 있겠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자기가 부두엘의 딸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당신들이 쉬기에 충분한 그런 공간과 또 음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초청을 했습니다. 소녀는 먼저 달려 집으로 가고 이제 따라서 이 종이 이제 리브가 살던 곳에 갔습니다. 거기에 이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있었고, 라반이 30절에 보니까 귀걸이와 자기 누이의 손에 있는 팔찌를 봤어요. 그러니까 눈이 휙 돌아갔겠죠. 이거 뭐 완전히 뭐 다이아몬드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로 막 이렇게 치장을 하고 있으니까 이 라반이 또 얼마나 또이 영악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는 야 이거 우리가 횡재했구나. 이 사람 잘 모셔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31절에 뭐라 그래요? 주께 복을 받은 분이요. 들어오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왜 밖에 서 있습니까? 이러면서 얼른 이렇게 들여보냈습니다. 발을 씻기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34절에 보니까 이제 이 종이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의 종인데, 그런데 여차여차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 신부를 제가 구하러 여기까지 이렇게 왔고, 이 좋은 이 선물들을 제가 이렇게 다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자기가 어떻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성취됐는지를 이렇게 다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 가족들에게도 47절에 보니까 선물을 다 주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리브가에게 이제 하룻밤을 자고 나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제 이 가족들이 막죠.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귀한 손님, 이렇게 자기들에게 횡재를 주는 손님을 좀더 붙잡고 있어야 뭔가 자기들에게 더 나올 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 종은 아닙니다. 제가 지체할 수 없습니다. 저를 바로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야 그러면은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정말 당장 떠나고 싶은 건지 리브가에게 물어보자. 했는데 57절에 보니까 우리가 그 소녀를 불러 그녀의 입에서 물어보리이다 이렇게 했는데 58절에 보니까 참으로 놀라운 고백이 있죠. 리브가를 불러 그녀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가겠나이다. 사실 이참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에 버금가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미지의 어떤 세계를 그냥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떠나는 문제였거든요. 이 리브가도 이삭을 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이 종의 말을 신뢰하고 지금 떠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비슷한 믿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종과 함께 같이 이제 가나안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이죠. 이렇게 쭉 돌아오고 있는데 61절에 보니까 리브가가 일어나 자기 소녀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자기 길로 가니라. 이삭이 라헬로의 우물 길에서 왔으니 이는 그가 남쪽 지방에 거하였기 때문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낙타들이 오더라. 그래서 낙타가 오는 것을 보고 이제 봤는데 리브가는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종에게 물었더니 저분이 바로 신랑이 될 이삭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자기의 몸에 베일을 이렇게 가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삭이 와서 그 리브가를 취해 가지고 자기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려갔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창세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보여주는 교리적인 모형은 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들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누군가를 보내신 분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아들의 혼인 만찬을 베푸는 어떤 왕 이야기와 대단히 유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해 혼인 잔치를 베푸는 어떤 왕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신부를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들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누군가를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메커니즘, 그 과정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끌어 주셔야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뭔가를 먼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먼저 이렇게 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이삭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것과 대단히 유사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이 많은 종이 지금 이게 이제 엘리에셀이라면 이 엘리에셀이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게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부터 보니까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그러니까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런데 오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면 진리의 영이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죠.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서 받아 그것을 너희에게 보이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이 성령님,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시는 이 성령님의 모습과 지금 우리가 성경 창세기 24장에서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의 모습이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오셔서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에? 성령님 자신에 관한 말씀만 많이 하신다고 했습니까? 아니에요.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그러니까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 내용만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현대의 은사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 오순절 은사운동에 관여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현대교회는 대부분이 교파교회는 대부분이 거기에 물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예전에는 우리가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뭐 순복음, 뭐 침례교 이렇게 이제 나뉘어 있었는데 요즘은 다 뭐라 그래요? 순복음 장로교회, 순복음 감리교회, 순복음 성결교회 다 이렇다는 거예요. 다 이 방언하고 병고치고 입신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냥 꽉 들어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운동의 특징은 뭐냐면 성령님을 과도하게 높인다는 거예요. 성령님을. 뭐든지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그래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이제 방언이고 병고침이고 이런 거라는 거죠. 성령님 자신을 높이는 일에 이렇게 열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정확한 성령은 성령님 자신을 높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철저하게 누구를 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성령 충만하다면 거룩하신 성령이요. 오 거룩하신 성령이요. 이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대단히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엘리에셀이 지금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모든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자신을 보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을 위해서 지금 철저하게 일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했던 말만 그대로 전하잖아요. 주인이 했던 말만. 그렇죠? 주인이 했던 말만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이 또 한 가지 성령님과 유사한 면은 신랑의 선물로 신부를 부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랑 측의 선물을 사용해서 신부를 부유하게 했다. 그래서 지금 이 종이 떠날 때 24장 10절에 보니까 그 주인의 좋은 것이 다 그의 손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좋은 그 모든 것을 다 성령님께서 지금 가지고 이 땅에 이제 예수님의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을 주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이게 이제 소위 은사예요. 이게 영어로는 기프트, 선물인데 우리나라 말로 개혁성경이 은사로 번역했어요. 그러나 이게 이제 그냥 쉽게 번역하면 이게 성령의 선물이죠. 근데 이것을 성령의 선물을 성경이 또 다른 표현으로 성령의 나타나심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통해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쭉 나가면서 이게 지금 성령님의 어떤 선물을 지금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좋은 모든 것, 이 선물들을 가지고 이 땅에 지금 신부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다. 이러한 모든 좋은 것을 예비하고 성령님께서 오셔서 신부인,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이제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엘리에셀이 또 이제 한 일은 신부를 신랑과 만날 수 있도록 데려왔습니다. 그렇죠? 데려왔어요. 그래서 성령님도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이 교회가 교회를 얻기 위해서 일하시고, 그래서 이 얻은 이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대면하도록 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 8절 말씀대로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실 거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먼저 그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죄가 뭔지, 의가 뭔지, 심판이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깨달음을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람이 이제 이 컨버트, 이 회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람이 이제 이 신부가 이제 대면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서 리브가는 교회의 모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우리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그럽니다. Called out assembly다. 그러니까 불려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불려냄을 받았다. 이게 정확하게 리브가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자기 고향 친족 가운데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부르니까 불려냄을 받아서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이 교회의 단어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님, 신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된 한 처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순결한 처녀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혼 단계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이 두 방면으로 나뉘어 있다는 거 누차 말씀드렸죠. 정혼과 결혼식이 있습니다. 신랑이 자기 아버지 집을 떠나서 신부 측에 이렇게 와가지고 일단 정혼을 하는 거죠. 일종의 계약이죠. 선물을 주면서 지참금을 주면서 정혼을 하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1년이나 2년 정도를 기다리게 되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후에 결혼식을 하게 되는, 이렇게 두 방면으로 나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지금 이 리브가가 보여주는 것은 초청을 받고, 그러니까는 이 프로포즈를 받고 그 프로포즈에 응답하는 그러한 신부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정확하게 대변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 리브가의 경우에 보면은 초청은 받았지만 강요받지는 않았습니다. 여기 분명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은 창세기 24장 8절에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내가 나의 이 맹세에서 풀려나려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오지 않는 여자를 강제로 끌고 오지는 말아라. 이렇게 지금 아버지가 말씀했어요. 하늘아버지도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지금 성령님을 통해서 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이 어떤 죄에 대한 깨달음과 구원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듣게 하셔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이 있고, 참 놀라운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구원받을래? 이렇게 했을 때 초청은 하시지만 강요는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요는 안 하세요. 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하나님처럼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멱살을 잡아 끌어가시면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멱살에 끌려가는 문제와 비슷한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처럼. 그러나 문제는 그만큼 존귀한 존재로 만들어주시고 참 높여주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그 평생 동안 주신 기회를 통해서 거역했을 때는 영원히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영원히. 그래서 리브가가 자발적으로 가겠나이다. 제가 가겠나이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이렇게 자발적으로 하게 될때 그리스도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삭이 보여주는 것은 당연히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지금 이제 리브가의 신랑이 될 사람인데 리브가가 얼굴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종의 증언만 듣고 리브가가 사랑하게 된 그런 신랑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분이 누굽니까? 이분이 지금 예수님이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못 뵀어요. 얼굴로 못 뵀어요. 그러나 그분을 사랑해요. 지금도 그분을 뵙고 있는 것이 아니지만 믿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정확하게 리브가가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이 이 얼굴을 볼수 없었으나 증언만 듣고 신부가 사랑하게 된 신랑이라는 측면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이삭이 이제 신부를 맞으러 이렇게 나오는 신랑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63절에 보니까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다가 리브가가 오는 것을 맞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다가 지금 리브가를 맞는 게 아니라 밖에 나와 있다가 리브가를 맞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부를 맞으실 때 나와서 맞게 되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측면을 보자면 거절하는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다시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아까 이 아브라함이 종에게 이야기하는 그 장면에서 만일 그 여자가 제가 적절한 여자를 찾았는데 그 여자가 저를 따라오지 않으려고 하면 제가 다시 와서 이삭을 그 여자에게로 데려가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두 번을 이렇게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면 가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번 예수님을 이 땅에 살면서 거절한 사람을 위해서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간 이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그게 다시 기회를 줘서 지옥에 간 사람들에게도 다시 복음을 선포해서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기독교 이단들 중에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영원히 지옥에 보내냐, 결국은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다, 그러니까 재차 기회를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연옥 사상도 비슷한 것입니다. 연옥이라는 것은 두 번째 기회를 얻는 곳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신랑이 다시 돌아가야 하겠냐,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기회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측면은 이 신랑에게는 신부를 맞을 집이 미리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갔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신부인 우리 교회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런 면이 지금 이삭이 보여주는 바와 지금 이렇게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 이제 우리가 이 15장이나 24장에 있는 종이 동일 인물로 본다면, 그리고 제가 또 왜 동일 인물로 이제 보냐면, 이걸 이제 100% 확신할 수는 물론 없는 문제지만, 이제 저도 이걸 동일 인물로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왜 그러냐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령님은, 만약에 엘리에셀이 성령님을 예표하는 것이 맞다면, 성령님은 스스로를 높이지 않는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아마 이 성령님을 강조하지 않기 위해서 이름 자체를 아예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이 아브라함의 이 종, 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충성스러웠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 예수님께 죽기까지 신실한 그런 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깐 좀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을 되돌아보면서 조금 말씀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